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뒤집힌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오한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의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골든 레이오의 선원 4명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며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느리지만 안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원들에게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배에 구멍을 뚫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승선한 선원 23명 가운데 현재까지 20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골든 레이오는 8일 새벽 미 조지아주 브런즈워크항에서 12.6km 떨어진 해상에서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홍콩의 반중국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이 체포됐다 풀려나 9일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이날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홍콩 경찰이 자신을 24시간 구금한 것은 불필요했다며 경찰이 진작 풀어줬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슈아 웡은 곧바로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을 옹호하고 홍콩 경찰에 대한 무기 판매와 수출 중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슈아 왕은 8일 홍콩 경찰에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나 법원은 보석 조건 서류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석방을 명했습니다. 홍콩 도시민 센트럴의 치터 가든 공원에는 이날 시민 수만 명이 모여 행정장관 직선제 등 5대 요구사항 전면 수용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달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최 부상은 나는 미국 측이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에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8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계속해온 것을 안다며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그들과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렇게 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수차례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과 이란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8일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여전히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평화협정에 따라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레반이 협정을 지키거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평화협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미국에 대해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9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신형 원심분리기 설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 합의에서 금지된 여러 종류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한 것을 사찰단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위해 IAEA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지 않거나 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의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북한의 번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realize solutions that are acceptable to both sides, it has to happen.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기구 직원을 축소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은 제재에 대한 불만과 기구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의 강수량이 적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강수량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북 협상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일 또는 수주 안에 협상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이 여기에 응하지 않거나 미사일 시험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북 실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열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8일 ABC 방송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만나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일해왔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일 또는 수주 안에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것이 최상의 결과이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최상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고 우리는 북한 경제를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은 매우 분명하며 아직 그것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가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데 실망했으며 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국무부의 임무는 매우 분명하다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실무 협상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약속의 이행 없이는 북한이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6일 미시간 대학에서 북한 관련 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양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협점을 찾고 협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는 협상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realize solutions that are acceptable to both sides, it has to happen. And that's my message implicitly today.
미국은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 역시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양측이 갈등 관계를 완전히 종식했다고 전 세계에 선언하는 일에 빠르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 전 세계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And we are clear-eyed about the dangerous reality of ongoing development. by North Korea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위험한 현실과 그것이 전 세계와 영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는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결코 경제적 번영이나 안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반도에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제거와 미북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I should also be very clear that my negotiating priority is not the human rights record of North Korea. My negotiating priority starts with the elimination.
비건 대표는 실무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무역 갈등 와중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관해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미국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모두 미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접경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인정할 것과 정례적인 미북 실무 협상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밥 메넨데즈 외교회 간사 등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1년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핵무기 운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에 유엔이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비핵화 합의 달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용인하는 것은 협상에서 중대한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하는 동시에 영내 미국의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관여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의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해 실용적이고 검증 가능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하순 유엔 총회에서 현존하는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그동안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만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슈머 대표는 대북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강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It needs to re-engage in its maximum pressure.
미국은 최대 압박 노력을 통해 대화에 나서야 하며 제재를 약화시킨 나라들을 규합해 다시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례적인 실무 협상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서한에는 동맹과 연합 군사훈련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동맹 구조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며 연합훈련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여의 핵심 요소라는 주장입니다. 의원들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동맹구조를 흐트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다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9일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한일 갈등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원이 한반도 외교안보 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의회 하반기 회기에 주목되는 안건은 새 대북 제재 법안과 하원의 미한일 공조 관련 결의안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상하원이 상반기부터 공동 추진해온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상반기 통과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의 상하원 버전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일부 차이점에 대한 상하원 조율만 거치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4일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원비어 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 확대를 요구해 이 부분에 관한 수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하반기 활동이 시작되면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곧바로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조정 합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상하원은 오는 10월 1일까지 이 법안에 관한 최종 의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은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7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 4월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엘리어 댕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주한미군 관련 비용과 분담금의 상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과 관련해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과 일본 한국의 분담금 세부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는 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상하원 버전에 동일하게 담겨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만 담긴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 종전 달성을 위한 외교지지라는 의회의 인식조항이 상하원 단일 최종안에 담길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그 밖에 유류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상원의 리드액트와 상하원이 동시 추진 중인 대북정책감독법안 등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한 총 16건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어제 9일로 정권 수립 71주년을 맞았지만 큰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미북 협상이 꽉 막힌 상황에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이 축전에서 양국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두 나라 인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과 자신의 지난 6월 평양 방문을 언급하고 북중 사이에 이룩된 공동인식이 적극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권 수립 이후 71년간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위협을 끊임없이 진전시켜왔다며 북한의 사회주의 위협이 반드시 새롭고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 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도 소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는 친선적이고 건설적이라며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이 이를 완전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양국의 대화와 협력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는 건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와 모하마드 압둘 하미드 방글라데시 대통령 등도 축전을 보내 북한의 정권 수립 7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9월 9일을 정권 수립일, 일명 99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99절을 큰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99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긴 했지만 관련 행사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비롯해 조선노동당 창건일과 구구절 등 국가기념일에 대규모 군 열병식을 거행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엔 꺾어지는 해, 즉 정주년을 대외적인 무력 시위와 대내적인 주민 결속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핵 개발에 집중하면서 정주년이 아닌 해에도 군사무기와 함께 상당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김진무 승명여대 교수입니다.
예를 들면 2017년은 사실 정주년이 아닌데 그 당시에 어떤 미국과 북한의 어떤 관계 악화, 그들이 제6차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개발한 무기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던 거죠. 일종의 무력 시위입니다.
김 교수는 올해의 경우 미북 협상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등을 의식해 대규모 군 열병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70주년이었던 지난해에도 미북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대외적인 무기 공개가 아닌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70주년에 대외적인 미사일 공개가 아닌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고위급 외빈을 초청해 성대한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구구절을 맞아 특별한 메시지를 낼 게 없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실무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현 상황이 북한에겐 부담이란 겁니다.
일단 연말까지 자기가 기다리겠다고 하고 미국이 셈법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꾸지도 않고 지금 메시지를 내기가 좀 어정쩡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은 본인이 협상을 계속 할 건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야기한다는 게 그런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더라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태풍 링링이 큰 피해를 남긴 상황에서 화려한 행사보단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올 여름 무더위에 이어 강력한 태풍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강도의 피해를 받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많이 심각해지죠. 남한보다는.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한 데다가 모든 게 이제 그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최 대표는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큰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이나 세계식량계획 등의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식량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모두 528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만 43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달 9일 유해 감식 작업을 통해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 제럴드 버나드 레이메커 병장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메커 병장은 제7보병사단 57 야전포대 소속으로 1950년 12월 6일 트럭을 몰고 함흥으로 가던 중에 장진호 인근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레이메커 병장은 차량에서 탈출했지만 적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후 실종됐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북한이 지난해 미국과의 정상회담 후에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들을 송환했다며 송환된 유해 일부는 레이메커 병장이 실종된 장진호 동쪽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감식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마침내 레이메커 병장의 유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27일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재향군인 행사에 참석해 더 많은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This president and this administration will not rest until we bring all our boys home from the Korean War.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모든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올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레이메커 병장처럼 한국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들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신원이 확인된 미군 유해는 모두 528구라고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에 처음으로 미군 유해 한 구의 신원이 확인됐고 1987년에 또 다른 한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10년 동안 확인된 미군 유해는 10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숫자가 크게 늘기 시작해 2000년대에는 모두 124구의 미군 유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전체 75%에 달하는 392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60구로 가장 많은 미군 유해 신원이 확인됐고 이어 2012년에 44구, 2017년에 43구, 2018년 49 등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8개월 만에 벌써 43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병사 가운데 71%인 379명은 전쟁 당시 북한에서 또 141명은 한국에서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 서해에서 5명, 동해와 중국에서 각각 1명씩 실종됐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이며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한에서 인도받은 208개 상자와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55개 상자에 담긴 미군 유해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유해 229구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의 직원을 축소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은 제재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기구들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식량난이 가중되면 북한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소바주 전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기구들의 직원 수를 줄일 것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First of all,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North Korean
북한의 요구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이래 북한 정부는 항상 유엔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규모를 제한하려 시도했습니다. 직원 수가 많아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또 제재에 대한 강한 불만과 유엔 기구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Humanitarian program is very specific. It is limited.
인도적 지원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원 대상을 철저히 취약한 주민들로 제한하죠. 하지만 북한 정부는 지원이 평양 당국에 더 집중되길 원합니다. 유엔은 정부의 그런 통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불만이 많은 겁니다. 특히 유엔 개발계획 UNDP는 대체로 인도적 지원보다 장기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엔이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필요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유엔 직원 수를 줄이라고 요구한 건가요?
At least I'm not sure that this is the reason this time.
저도 구체적인 이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 기구들을 통제하려는 전통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북한에 상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항상 주민들의 민생과 복지보다 정권의 안보를 중심에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 때문에 받는 제재를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유엔 기구들의 활동 확대도 안보와 결부시켜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도 풀이합니다. 아울러 유엔 기구들이 지방을 방문해 대북 제재 효과를 평가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Well, obviously they want to show that they're trying to document the negative impact of the sanctions.
북한 정부는 분명히 제재가 북한 인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직원 축소 이유를 적대 세력이 유엔 원조를 정치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항상 변동이 심한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좋으면 지원이 순조롭다가도 관계가 악화되면 모든 상황이 빡빡해지고 문이 닫힙니다. 문제는 이런 결정으로 북한 주민들만 더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 링링의 위협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유엔 인도적 기구들의 직원 축소를 북한이 통보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바람과는 북한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Exactly. So if the typhoon is very bad, and I hope it's not, I hope everything will be okay.
그렇습니다. 태풍이 북한에 큰 타격을 주지 않길 바라지만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면 식량난을 주시해야 할 겁니다. 곡식 수확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큰 물 피해가 발생하면 많은 곡식이 물에 잠기고 곡물 생산에 큰 타격을 줍니다. 가뜩이나 봄 가뭄으로 작물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You know, remember in 2011, 2012, Kim Jong-un said, We should not.
김정은은 정권 출범 초기에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경제는 발전하지 않았고 만성적인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게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식량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매우 열악해 피해를 더 부추킨다는 평가가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Well, you see, disaster risk management has you know, before the disaster.
재난 위험 관리 시스템은 재난 전과 재난 후속 조치 등 3단계로 나눠집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태풍, 허리케인이 다가오면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리 대피소로 주민을 이동시키며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 특성상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없습니다. 또 태풍이 상륙하면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 등 연방정부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대응하지만 북한은 그런 공조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부처와 도, 시, 군, 마을이 작은 섬처럼 제각기 움직이다가 군대가 나서야 조금 조율이 되는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얘기군요.
Another problem is during before the crisis and during the crisis, you need to tell people, you know, to go away and relocate.
네. 또 다른 문제는 위기가 발생하면 위험 지역에서 빨리 대피해야 하는데 북한은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통보 체계와 수단,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면 차에 비상품을 싣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만 북한은 이동의 자유마저 통제하기 때문에 주민이 집과 마을을 떠나는 게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역마다 비상식량과 물, 약품, 장비 등을 비축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닥치면 훨씬 더 피해가 큰 겁니다.
그럼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The idea of empowering a community with giving them their own tools.
북한에서 지역사회 스스로 생존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모든 게 상부의 지시와 허가를 받아 움직이고 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이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강화하려 하면 수뇌부에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가 먼저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유엔과 국제적집사사, 미 국립해양대기청 등으로부터 위성자료 등 조기경보와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것을 정권의 안보와 직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비핵화뿐 아니라 인도주의와 인권 등을 한 바구니에 담아 북한과 협상해야 인도적 사안도 진전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유엔 인도주의 기구 직원 축소 배경과 재난대처 상황에 관해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태풍 링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재난 방송을 내보는 등 보기 드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재난 관리 역량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지금까지 사상자 8명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460여 가구와 공공건물 15동이 부서지고 침수됐으며 농경지 458제곱킬로미터가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특히 보기 드물게 속보식으로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태풍의 진로,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기,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와 예방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 지역에는 인민군을 투입해 빠른 피해 복구에 들어갔다고 강조한 겁니다. 방송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상륙 전인 6일 오전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군사위를 소집한 적은 있지만 재해를 앞두고 군사위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를 두고 민심을 챙기는 정상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려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재난방송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아왔는데 재난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 센터장은 9일 BOA에 김정은 위원장은 국민을 사랑하는 여느 나라의 지도자와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의 성과를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국가적 위기관리를 하는 지도자며 이 모든 상황에서도 솔선수범에 대응하는 모습을 부각해 주민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는 겁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소장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가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보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심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재해는 북한 정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김정은의 어떤 뭐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해서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하고
우 소장은 정상적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례적인 재난 방송을 내보낸 것일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자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내부 정치용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역량을 과시하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주민 결속에 나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을 추수기와 맞물린 이번 태풍이 북한 식량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지 않은 만큼 속단하기 이르다면서도 태풍 링링이 아니더라도 이미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은 예측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링링은 비보다 바람 피해가 컸다며 북한 작황에 부정적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식량난의 주범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량난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북한의 2대 작물인 옥수수와 벼피인데 해당 농작물 모두 바람에 쉽게 꺾이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옥수수는 쓰러진다 하더라도 잘 쓰러지지 않지만 쓰러진다 하더라도 적항에 뭐 거의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옥수수는 뭐 지금 다 익은 상태니까 이제 뭐 쓰러진다 한들 그게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잠겨버리면 상당히 이제 피해가 있을 텐데 뭐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바람 피해니까 뭐 옥수수는 그런 많은 피해가 없고 배는 꽤 이제 알이 이제 무거워가지고 이제 알이 차고 있는 중인데 만일 쓰러져버리면 그게 이제 뭐
권원장은 다만 북한은 가뭄과 폭염, 태풍 등 만성적 자연재해 피해국인 데다가 특히 올해 강수량은 지난 37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며 이번 태풍이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아도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올여름 위성을 통해 본 북한의 초목 상태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위성을 통한 전반적인 이제 베지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만큼 식물이 잘 덮여 있는지 그게 다 잘 덮여 있지 않으면 이제 식물이 상당히 피해를 받았던 것이고 그 부분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한편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리 브리핑에서 남북 간 소통을 통한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상주하는 재해재난 관련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피해 상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태풍 피해 규모를 집계해 보도하고 있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 보도를 면밀히 파악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스키장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스키장을 비롯한 대형 관광단지 건설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 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정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치께서는 스키장과 온천 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정서 생활 분야가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달 24일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이후 일주일 만이며 경제 분야 단독 시찰은 4개월 만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또다시 스키장을 만든다는 대목입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양덕군에 관광단지를 만들면서 그 북서쪽에 세 개의 스키 활주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스키장이 예정대로 12월에 완성되면 세 번째 스키장이 됩니다. 북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백두산 삼지연군에 건설된 백예봉 스키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강원도 원산 근처에 건설한 마식령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안남도 양덕군에 또 다른 스키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평양 주민들을 위해 김 위원장이 뭔가 복지시설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양덕 일대는 이제 온천이 있고 또 스키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수도권 평양시 내 이제 인민들에게 뭔가 복지시설을 제공한다는 건데
북한 당국은 이 스키장과 관광시설이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Sure, they're having a lot of tourists, I think, from China coming. But they need housing, they need hotels.
실제로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하늘길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최근 평양과 중국의 베이징, 세냥, 상하이, 다렌 등을 연결해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는 950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 단둥을 출발해 북한 신의주를 둘러보는 당일치기 관광도 활발하며 중국 지린성 투먼에서 북한 칠보산으로 가는 철도 관광도 재개됐습니다.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은 관광객을 보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외화 수입에 큰 보탬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급적 많이 받아들여 외환안에 숨통을 틀 수 있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이 아닌데다가 중국 그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눈치 안 보고 얼마든지 북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또 북쪽으로서도 이상도 좋은 거 없죠. 무슨 뭐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관광이라는 게 가장 좋은 그 외화 획득의 한 수단이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그 이해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봐요.
중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북한 방문 관광객 수를 밝힌 것은 2012년으로 당시 방문객은 23만 7천 명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300를 사용한다면 2018년 한 해에 북한이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3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북한의 대중수출 2억 1천만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외환안에 시달리는 북한에게는 엄청난 돈이라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뭐 웬만한 거 무역, 지금 뭐 무역 전출 광에서 뭐 수산물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 3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면 북한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도움이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양덕군 관광단지 시찰은 고강도 제재를 겪는 북한 경제에 몇 가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번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건설부대가 아닌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또 제재로 인해 스키장에 설치할 수평 승강기와 끌림식 삭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군수공장에 맡겨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북한관영 중앙방송입니다.
스키장에 설치할 수평 승강기와 끌림식 삭도를 비롯한 설비 제작을 모두 주요 군수공장들에 맡겨보았는데 나무랄 데 없이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셨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등 자재 생산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여로 북한 관영방송은 8월 31일 상원 시멘트 공장이 양덕군 관광단지에 시멘트를 실어 보냈다는 것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충정의 낮과 밤을 이어온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를 전부 생산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한이 2016년부터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갈마 관광지구도 완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외화 부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산 그 갈마 저 관광지 건설뿐만 아니고 백두산의 그 삼지연 건설도 마찬가지죠. 둘 다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동력 가지고 벽돌은 쌓아올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장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든지 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이처럼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2년 이상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갖가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석탄 수출이 중단돼 광공업 사정이 나쁘고 공장과 기업소도 제대로 돌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2017년에 마이너스 3.5%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4.1%로 뒷걸음 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토 요서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자강도와 평안남북도 지역 대부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하지만 안주와 신의주, 수풍, 구성, 강계, 희천 등 평안북도 지역은 맑은 하늘을 오전에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 기온 22도, 낮에 2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30도, 중강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4도, 강계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 최저 22도, 낮에 26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청진은 오전에 맑겠지만 나머지는 구름 많고 흐린 날씨입니다. 또 강원도의 장전과 평강 지역은 흐리고 비 내리겠고 역시 황해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8도, 해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원산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26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2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뒤집힌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언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 중 3명이 구조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9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 트위터에 해안경비대와 구조팀이 현재 사고 현장 인근에서 골든레이언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선한 선원 24명 가운데 현재까지 23명이 구조됐습니다. 골든레이어는 8일 미 조지아주 브런즈워크항에서 12.6km 떨어진 해상에서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골든레이어는 오세아니아 마샬대도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전복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달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최 부상은 나는 미국 측이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만남을 갖자고 한 보도를 조금 전 받고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일 미북 실무 협상이 수일 또는 수주 안에 협상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응하지 않거나 미사일 시험을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8일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여전히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평화협정에 따라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레반이 협정을 지키거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예정됐던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비밀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소 이유에 대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미군 한 명을 포함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평화협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미국에 대해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9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신형 원심분리기 설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에서 금지된 여러 종류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한 것을 사찰단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확인은 이란이 지난 6일부터 우라늄 농축 가속화를 위한 모든 원심분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5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미국의 압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 유지를 위한 응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위해 IAEA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의 반중국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이 체포됐다 풀려나 9일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이날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홍콩 경찰이 자신을 24시간 구금한 것은 불필요했다며 경찰이 진작 풀어줬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슈아 웡은 곧바로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을 옹호하고 홍콩 경찰에 대한 무기 판매와 수출 중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